사사기 오늘은 13장에서 16장 삼손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봉독해드릴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참된 신앙의 어떤 모습, 삶은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느냐로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자주 오느냐가 신앙을 척도하는 길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성경의 가치관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가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배경은 13장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이 시기는 삼손이 등장하기 전 시기가 40년 동안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 이 이야기는 사사 삼손에게는 다른 사사와 다른 구별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시간이 가장 길어요. 40년.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고통이 심한데도 지금까지 쓰던 사이클 중에 고통이 오면 부르짖었잖아요. 이 삼손 이야기에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사사를 보내십니다. 세 번째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구원돼서 평화를 누린 적은 없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는 온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 사사입니다. 계속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부분적인 승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사사와 다르게 삼손만큼은 출생,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출생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발은 13장에 그의 출생 기록을 다루고 있고, 14장, 15장은 한 여자와의 사랑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고,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결론 들릴라와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삼손을 이해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아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제 삼손을 낳게 되면 이 날 때까지 당신도 나시린을 잉태해서 이제 출산할 거기 때문에 너도 독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잘 조심해서 아이를 출산하라고 권면합니다. 나시린이 되면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자기 헌신한 시간을 드리는 건데 1년을 드릴 수도 있고 평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는 게 부정하기 때문에 시신을 만져도 안 됩니다. 이런 규례를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서 이제 삼손이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실제로 태어납니다.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사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기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출생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을 역사에 등장시키실 때 하나님은 이만한 준비와 배려와 기대를 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구나. 근데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내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하셨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질문과 대답.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자기 출생지. 예.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고 군목으로 저를 낳기 위해 저희 어머님은 친정 춘천에 올라와서 목회하고 계신 외할머님 댁에서 저를 낳으셔서 저는 춘천산입니다. 이게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실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태어나 살다 적당히 가거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둘 중에 뭐예요?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럼 이걸 안다면 적어도 우리가 큰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평생을 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사명은 감당하고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왜냐하면 기대하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너무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그런 사사로서 살았습니다. 이름만 사사고 나시린이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왜 이런 사사를 마지막 사사에 보여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시대 중에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어둠 중에 가장 어두운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겠죠. 14장, 15장은 제가 이제 16장까지 삼손의 스토리를 다 우리가 이해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장은 한 여인과의 사랑 그리고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죠. 블레셋에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14장 1절입니다. 이 삼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라는 동네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에게 중요한 동사는 보는 겁니다. 보고 좋으면 그냥 취하는 겁니다.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한 여자를 딱 봤는데 마음에 너무 든 겁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렛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겼어. 그 여자가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지 성품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욕망을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냥 첫눈에 딱 보고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냥 붙들어버린 거예요.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들은 펄쩍 뜁니다. 나시린인데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속에 독특한 이야기를 성경에 집어넣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렛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런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주의하고 설명을 드릴 것은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충동적으로 이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과정, 우리가 내 멋대로 살 때가 있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못하는 상황 속에서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과정, 그런 일을 행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 4절이 중요한 것, 4절에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다시 보시죠. 4절은 이렇게 이런 충동적인 과정을 벌이는 중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렛 사람을 치료한다고 말했지만 성경 원문은 삼손이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충동적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근데 개역 개정은 우리가 있는 성경 어떻게 봐야겠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신다는 의미로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새번역에는 직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원문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블렛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잘 포함시켜서 이렇게 보냈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렛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해가 잘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하는 일을 하고 결과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의 계획을 주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이왕이면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이제 딤나로 내려갑니다. 딤나로 내려가요. 그 여인을 만나러. 그런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들어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 스토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포도원으로 갑니다. 딤나에. 나시리는 포도에서 나는 걸 먹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가 해설할 시간 아니고. 그러니까 나시리로서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자꾸 해요. 그리고 거기 왔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쳐요. 삼손을 보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한 번도 성경에 없는 사자의 입을 봉하신 적은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사자의 입을 붙잡고 염소 새끼 찌듯이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요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헐크 같은 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자 죽인 얘기를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자기가 죽인 사자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짐승이 죽어 있는데 벌들이 모여서 뭘 먹으려고 하는지 모여서 벌들이 모여서 거기 있으면서 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괴팍한 사람이냐면 사자 시체가 누워서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걸 거기서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사사예요 지금. 그리고 이 꿀을 들어다가 자기 부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사자 시체에서 가져온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라 나시리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꿀을 갖다 주면서 어디서 왔는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아요. 물어보고 먹어야 돼. 그리고 부모는 모르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블레셋은 여자니까, 이제 블레셋 친구들도 사귀면서 남자 30명에게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래요. 이것은 삼손 외에는 맞출 수 없는 퀴즈입니다. 여자가 마음에 들고 이제 결혼하러 내려갔는데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 퀴즈가 뭐냐면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게 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왔다는 말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강한 자에서, 즉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걸 누가 맞히겠습니까? 이거 맞히는 놈은 미친 놈입니다. 이거는 사흘이 되도록 못 푸는 겁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쓰죠. 그의 결혼하는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빨리 맞추네. 왜? 상품을 걸었어요. 삼손이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남자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양복 한 벌씩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히고 싶겠어요. 결국 삼손의 결혼하려는 아내를 붙들고 답을 알아와 협박합니다. 아니면 너희 집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 답을 아내가 듣고 그날 결혼한 아내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18절에 답을 가지고 삼손한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자신만만하죠. 한 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한지라.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정확히 맞힌 거예요. 화가 납니다. 삼손은 이걸 알려줄 인간은 한 명밖에 없다. 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딥나의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게 정체성이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내 암송아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잘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암송아지는 예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경멸하고 부르는 겁니다. 니들이 내 아내에게, 암송아지 같은 내 아내에게 졸르지 않았더라면 못 풀었을 거야. 근데 풀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또 괴팍한 행동을 해요. 옷을 30벌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스글론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서, 블레셋방 내려가서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다 뺏어와요. 그리고 이 죽인 다음에 그 옷을 갖다 줍니다. 삼손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아내를 암송아지로 경멸했기 때문에 14장 마지막 절은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20절을 볼게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준바된. 삼손이 아내를 욕하는 걸 보고 장인이 남한테 줘버립니다. 결혼하는 날, 이 일주일 중에.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는데 삼손이 그 여자가 너무 그린 거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느라. 이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는 이 말은 원문에는 성적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그때 장인이 말립니다. 왜? 남의 집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자기의 그 두 번째 딸의 동생, 그 애랑 결혼하고 말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끼리 묶어서 횃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에 다 보내니까 곡식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삼손은 괴팍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자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앉죠.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그런 줄 알고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의 동족인 그 딤나의 한 여인과 아버지를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이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나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할선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이 틈에 숨었더라. 그러니까 머물렀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는요 공적으로 사사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다 개인적 이유 때문에 죽입니다. 이런 사건들만 이어져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에단 바위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해요. 왜? 압제가 심한데 삼손 때문에 더 심하게 할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더 심할 수 있으니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달라고.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힘센 이스라엘의 삼손이 결박돼서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게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너무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라고 하는 지역, 레이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너무 신나서 소리 지르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권능을 주시게 임하는데 그의 팔 위에 힘이 오니까 밧줄이 불탄 삼처럼 그냥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이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데 여기 턱뼈라고 하는 이 턱뼈라는 단어가 여러분 똑같은 발음이에요. 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히브리어를 읽으면 레이라는 곳에서 레이로 1,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의 교만함을 보셔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다 같이 내가 1,000명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대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해서. 근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리고 17절 그의 행동은 진짜 영화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1,000명을 다 때려눕히고 그가 말을 마치고 내가 죽였도다 이한 다음에 손에서 턱뼈를 쫙 던지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러고 나서 너무나 지친 삼손은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여러분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했던 삼손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사람은 힘이 빠져야 진실해져요.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내가 지쳐서 목말라 죽겠으니 이제 물을 달라고 부르짖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했는데 19절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음악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엔 학골에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이 엔 학골에라는 뜻은 부르짖은 자의 셈이다. 부르짖은 자에게 하나님이 셈을 터뜨려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엔 학골에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쳐보시면 크리스찬들 중에 엔 학골에라는 카페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입어본 사사 삼손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삼손과 들릴라. 그런데 성경은 들릴라를 보여주기 전에 삼손이 이상한 데를 들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도 돼요. 빼도 되는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16장 1절 2절 앞부분에 가사라는 동네를 갑니다. 삼손이 거기서 창녀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천국의 카메라로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듯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주면 너무 쉬워요. 목사님이 창녀촌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카메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동네 사람이 듣고 신고해서 블레 사람들이 다 둘러쌉니다. 아침에 나오면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삼손은 밤중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또 만나는데 이것이 4절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의 들릴라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한다는 것을 안 블레스 사람들이 이 여인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저놈은 우리의 적이니 우리가 꼭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니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반드시 밝혀서 우리한테 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봤고 또 성경에서 읽었지만 들릴라가 이제 삼손과 줄다리기 합니다. 당신 힘의 근원이 뭐냐, 나를 사랑하면 꼭 얘기해달라고. 이제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자들은 읽을 자격이 없으니까 여자들만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결박당하는데 왜 얘기를 합니까 그걸? 그래서 처음에 세 번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칡 같은 줄로 자기를 묶으면 힘을 잃어버린 못 쓴다. 그래서 묶었어요. 그리고 블레스 사람을 불러서 블레스 사람이 쳐들어왔다 했더니 삼손이 그냥 종이 끊듯이 끊어버리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고 또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쓰지 않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밧줄로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또 묶었더니 또 쳐들어왔는데 다 끊어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안 살아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 머리를 따가지고 일곱 가락을 따서 꼬아서 나를 묶으면 이제 머리가 길었을 테니까 삼손은 힘을 잃는다. 머리가 힌트였어 사실은. 그래서 묶었어요. 또 왔는데 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자를 이길 남자가 있을까?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사랑하는 여자가 괴로워하면서 계속 졸라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진심을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 다음 줄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나실인 거 알아야 몰라요.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 왜 중요한지 좀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17절입니다.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9절 들릴라가 아주 친절하게 삼손에게 자기 무릎 베게 하고 잠들게 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됩니다. 내가 못해서부터 나실인이 됨이라는 말을 삼손이 한 것입니다. 삼손은 너무 해괴막직한 행동을 했는데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일들을 벌이는 사사였는데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걸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엉뚱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인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더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머리 긴 것만 빼놓고는 나실인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머리 긴 것만으로 나시린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살면서 매주일 교회만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21세기 병든 삼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저 사람 이상한 애라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삼손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삼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박을 당합니다. 붙들려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너무 비참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눈까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인생을 펼쳐놓고 볼 때 가장 비참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축제입니다. 신이 났습니다. 적의 장수가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 못한 채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끌어내서 재간 좀 부려보라고 재롱 좀 떨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이 이긴 것처럼 찬양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때 삼손이 거기에 재간을 부리기 위해서 섰다가 한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26절 오늘 처음에 봉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옆에 세워달라고. 이때 그 집안에 모인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하는 큰 집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눈이 뽑힌 채 조롱당하며 와 있는 삼손입니다. 이 기둥을 껴안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가 묻는 질문은 이 마음이 이 기도가 삼손의 건성 기도입니까? 진심의 기도입니까? 진심의 기도예요? 네, 맞죠? 여러분 삼손이 진심을 담은 기도는 두 번밖에 없어요. 물 달라고 할 때 하고 이 기도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사람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기능은 공적 기능을 한 게 아니라 억울한 원수를 갚는 목적으로 이 블레사람을 죽인 것이 삼손의 전부입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그가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삼손이 승리한 것처럼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31절로 이 모든 성경이 삼손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삼손 이야기 마지막 한 줄은 뭐냐면 31절 마지막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제 삼손을 장사 지냈는데요. 얼마 동안 사사로 활동하냐 20년 활동했는데 아주 독특한 것은 20년 사사로 섬긴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의미를 이 스토리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삼손 같은 사람을 쓰실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 시대는 사사시대 중에 사사시대. 사사시대 극치.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딤나의 한 여인을 볼 때 자기의 소견대로 좋았다는 이 말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표현과 똑같은 말입니다. 삼손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이 심한데 부르짖지 않았을까? 다른 모든 사사 때는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데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문화에 적응이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삼손의 예언만이 아닙니다.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 왜? 압제받는 민족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면 신분이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화에 젖어 산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이신 모든 신앙 가치관을 다 버리고 살았던 절망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 시대입니다. 절망. 그냥 darkness. 어둠입니다. 그럼 왜 이걸 보여주냐?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면 진짜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사도 이 모양이니 부르짖지도 않으니 소망이 없는 민족인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즉 아무리 어두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죄인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이 인류가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안 사람은 돌이켜 주를 믿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그 회개를 선택한다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행동, 우리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죄인에게 소망은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이유는 내 회개가 근거가 아니죠.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구원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자꾸 돌이키게 하는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능력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왜? 죄를 짓는 우리의 죄를 뚫고 오시니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안에 삼손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없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사사 삼손은 머리만 길면 나시린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긴 것으로 사사 나시린의 정체성을 다 알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천국의 카메라가 우리의 삶을 다 찍는다면, 그거 돌려드리면, 그거 촬영하면 영화 한 편 됩니다. 우리 다른 것을 다 찍어버리면.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서 일주일에 주일 맞아서 1년에 52주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기독교인인 줄 압니다. 내가 11조만 내면 기독교인인 줄 압니다. 헌금 생활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기독교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양육만 받고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다 주신 겁니다. 만일 나는 헌금 생활하니까 기독교인이겠지, 지멋대로 살면서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기독교인이겠지,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긴 머리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것,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삼손 이상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남몰래 벌리고 있는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삼손 같은 모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몰래 저지르는 죄악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늘 꺼져가지 않는 시기와 증오와 미움들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을 봐요. 입을 여는 순간 분노가 터져나와요. 그 입에서 기독교인이란 말이 터져나올까 봐 겁나요. 하나님은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 네 안에 그 기이한 것, 이상한 거 없니? 삼손 이야기는 이름만 나시린,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품이 주님 닮아가는 기독교인 되길 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긴 머리 붙들고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했던 것들 다 잘라버리고 주여 내 마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터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질문하고 제가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삼손 이야기를 쭉 펼쳤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설교가 끝납니다. 삼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두 기둥 붙들고 밀어서 엄청나게 죽인 것이 우리가 알고는 삼손의 클라이막스고 영화도 늘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손의 클라이막스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그때가 더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가 정점이 아니라 삼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잡혀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시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딤나의 여인을 바라보던 욕망의 눈이 가서로 내려가 창녀집을 찾아가는 나시린의 그 눈이 뽑히는 날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눈을 잃어버린 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산상순이 기억납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두 눈 뜨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이게 클라이막스냐면 삼손이 두 눈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은 내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다 눈을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눈이 뽑히지 않는 평범한 날에 그날에도 주님과 바른 관계에 우리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년에 365일이 내 신앙생활에 클라이막스가 되게 해달라고. 삼손 이야기해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병원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힘들었던 그 자리에 우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한 문장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진실한 기도. 그것이 사사기를 끝내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드리고 싶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만큼은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늘도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든지 한 문장으로 주 앞에 가장 정직한 그 기도를 우리 다 같이 1분만 주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기형적인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삼손이 눈이 뽑혔을 때,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그는 주님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정점은 눈이 뽑힌 때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고난의 날에 했던 기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진심의 기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